집중 분석, 6차 핵실험에 따른 신규 대북 제재 결의.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는데요.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채택된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이전 대북 제재 결의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 이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우선 상당히 신속하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이전의 대북 제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 9일 만에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나왔습니다. 아주 초고소로 나왔는데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상당히 시급한 어떤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또 규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대북 원유가 연 400만 배럴수 이제 동결시키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원유 공급에서 30%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기존의 대북 결의안과 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와 연관해 가지고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도 한 55% 줄어든 200만 배럴 정도의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좀 제안한 대북 제재안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섬유 수출을 또 금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섬유가 이제 북한에 상당히 또 중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 내용이 이번에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노동자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재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또 그 노동자를 통해서 얻는 현금에 대한 제재 내용이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제 그 미국이 낸 초안에서는 이제 뭐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 내용도 들어가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조절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부장 무력상 등 또 부분 북한 인물들이 이제 제재 대상 내용에 개인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미국 등이 제안한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그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의 결과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양국을 다 만족시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합의해서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 일단은 양쪽이 다 만족했다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는 이제 미국이 원유 전면 공급 중단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부의 입장을 나타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율을 거쳐가지고 한 30% 정도의 원유 공급에 대한 중단 이런 부분은 이제 서로 타협을 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미중 사이의 협상의 결과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국이 일단 좀 만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애초에 제기했었던 그런 섬유 수출이나 노동자 부분 뭐 이런 부분하고 미국이 제안했었던 원유 전면 공급 중단 이런 부분들이 절충해서 나온 하나의 그런 제재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유럽연합,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후속 제재 조치들이 이어졌는데요. 국제사회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제재의 강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가고 있고 또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 제재, 특히 경제적인 제재 카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제사회도 북한의 어떤 핵 도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상당히 이번 대북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개별 국가들의 어떤 대북 제재 어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그 북한의 어떤 대외 교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이 북한과의 어떤 무역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무역 중단을 하면서 유엔 결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북한하고 필리핀의 총 교역액은 8,600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 인도에서 가지고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필리핀이 네, 경제제재가 이제 상당히 그 진전되니까 뭐 사전적 조치로서 이번에 그 북한에 대한 무역 중단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또 멕시코에 주재하고는 북한 대사를 추방한 부분들, 그리고 독일이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운영하는 임대 사업을 또 중단한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아프리카의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군사 교류 중단을 좀 선언했다는 그런 보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안보리 대북 제재는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제재는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동안 사실 그 대북 제재에서 조금은 이제 금기시되었던 원유에 대한 중단이 이제 제한적으로 이번 제재 내용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는 강도가 이전에 어떤 많은 대북 제재보다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역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오히려 거기에 완강히 이제 거부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또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어떤 상황 또 비슷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이건 사실 이제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활동이나 또 일반 경제 부분에 상당히 그 치명타를 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남은 대북 그 제재 경제 내용으로 이제 원유 공급의 어떤 효과성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전면적으로 공급 중단이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좀 제한적인 원유 공급 중단이기 때문에 역시 북한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그 원유 공급 중단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대응하게 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천명을 했거든요.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내부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뭐 1년치 원유를 비축해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 그 쓰는 원유에 대한 그 공급 민간이 쓰는 부분도 제한시키고 그것을 이제 비상용으로 좀 비축하고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핵 개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뭐 이것을 좀 끄집어내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 외에도 중국의 협조 여부가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요?
중국이 뭐 비교적 그래도 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경우는 중국도 대북 제재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부분은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좀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직은 중국이 북한을 가지고 중국이 어떤 미국이나 여기를 대항해서 쓸 수 있는 한의 그 버플 존으로 완충 지역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 이익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뭐 혼돈에 빠진다거나 갑작스럽게 붕괴된다거나 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은 중국이 바라지 않거든요. 뭐 그런 입장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 이것은 이제 중국이 반대를 했는데 그러나 워낙에 이제 북한이 수소탄으로 주장하고 있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제재의 부분을 또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절충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공급을 좀 중단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비교적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동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협력적인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유 공급 중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북중 관계도 당분간 얼어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한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이 부분은 참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그 대북 제재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그때부터 북한이 중국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적대 세력이다 뭐 이렇게 비난 성명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해 왔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북 정책 또 북한의 어떤 핵 문제 해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지난 그 4월 달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협력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좀 중국에 대해 아주 좀 더 강한 어떤 압박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국도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처한 현실에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두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미국과 같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다. 또 북한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인 국가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 대북제재 더구나 중국이 참여하는 대북제재까지로 완강히 거부하고 나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반면에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독자적인 핵 고도화 능력, 미사일 그 능력으로 이 국제제재를 돌파해 나가겠다. 뭐 이런 기본 원칙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대상은 물론 이제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어떤 대상이게 되겠지만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를 흔드는 어떤 국제 세력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그 반발이 상당히 강하고 또 북중 관계는 김정은 집권 후에 사실 한 번도 어떤 그 호전되어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좀 개선되어질 여지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중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에 도발을 가지고 어떻게 좀 중재하면서 한편으로 또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면서 또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를 수용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다방면에서 가지고 요구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도 상당히 그 곤란한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역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북중 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도발로 인해 가지고 받는 중국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저희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유럽연합, 멕시코, 필리핀 등까지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5일에도 보란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의 향후 동향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 3,700km 정도의 그런 또 장거리입니다. 거의 그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그 발사 실험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그 대북 제재 결의 2375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반대를 이제 표시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 유엔에서 대북 제재 나오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또 도발로서 여기 또 대응해 나가는 그런 그 패턴을 계속 보여왔는데 네. 이번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자마자 뭐 거의 뭐 순간적으로 북한이 지금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또 그 거리가 3,700km 정도 지금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이 그 공언한 대로 미국의 괌 타격 범위 사거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괌까지가 한 3,400에서 3,500km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에 날아간 미사일이 물론 이제 궤도는 이제 일본 상공을 떠나가지고 북태평양 지역으로 지금 떨어졌지만은 그 거리 정도가 충분히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 동시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다시 또 대북 제재를 거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북 제재 결의 2375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거의 이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어떤 제재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하게 맞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지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이에 반발해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지금 발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거의 지금 소진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이번 또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해서 다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추가 대북 제재를 하는 것도 지금 모양새가 좀 상당히 안 좋죠. 나오자마자 바로 또 추가한다는 부분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라 그러면은 북한에 들어가는 대북 원유 지금 뭐 30% 정도 감소시키는 건데 이걸 더 늘리는 것, 뭐 또 미국이 애초에 요구했었던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 뭐 이런 정도가 남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중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해가지고 30% 원유 공급 제한 중단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급 중단까지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경제 제재죠. 이런 그런 경제 제재는 중국하고도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뭐 유엔의 대북 제재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만큼 타협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상황은 남아 있는 대북 제재 경제적인 수단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미국이 독자적인 어떤 대북 제재나 행동을 이제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이 뭐 군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안 쓴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했지만은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는 계속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상황은 마땅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지금 2375호 나온 내용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것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뭐 그걸 감시한다거나 뭐 그 강하게 밀어붙인다거나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제재를 여기서 지금 다시 논의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이미 벌써 나온 제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동하고 난 다음에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현재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찬성 여론이 약 55대 35 정도로 지금 높은 편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수소탄까지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핵 억지 이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좀 재배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또 일반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한 어떤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술핵 재배치에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아마 뭐 직접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기보다도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좀 압박하기 위한 뭐 그런 카드로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 부분들이 뭐 미국 내에서 여론에서 나오고 또 미국의 어떤 그 의회 내에서도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미 입장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앉아서 또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술핵이라도 좀 갖다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국내 여론들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도 어떤 그런 대응책을 강구한다 그러면은 핵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아까 말한 대로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고 또 한반도에 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틀을 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네. 또 문제가 있고 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핵국 지위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전술핵 무기에 대한 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집중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